뉴스의 단면 목요일 오늘은 경제면 펼쳐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가장 핫한 네. 경제 이슈이자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속세가 무서워서 한국 부자 2,400명이 이민을 간다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가 있었고 그거를 네. 인용해서 언론들이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그런 팩트체크한 기사를 같이 올리면서 가짜뉴스 그리고 네. 대한상공회의소를 강력 비판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왜 가짜뉴스인지. 예.
네. 대한상의가 일단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는 1,200명이 이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2025년에는 2,400명이 떠났다. 이게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전후 맥락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보도자료나 그걸 인용한 기사를 보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세가 정말 그 정도인가. 그래서 부자들이 짐을 싸들고 고국을 버릴 정도로 부자 순유출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가 이런 일단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도자료의 원소스는 뭔가 근거는 뭔가라고 봤더니 영국에 있는 한 사설업체죠. 예를 들어서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낸 조그만 보고서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회사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어서 사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민을 간 건지 또는 그 원인이 상속세 때문인지 이런 게 조사된 게 아니고요. 예.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민이라든지 이런 거 컨설팅하는 조그만 1인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SNS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SNS에 주소 딱 치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접속하고 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록들이 조금씩 옮겨간 걸 놓고 역으로 추정한 정도에 불과한 조잡스럽게 그지없는 인용하기 좀 어려운 보고서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보고서였다라는 게 일단 판명이 됐거든요. 그런 정도의 자료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대한상의가 인용하면서 더군다나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 보고서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이었더라고요.
헨리 앤 파트너스 자료에도 상속세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도대체 상속세가 도대체 왜 문제고 왜 인용 그 근거도 없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상속세 얘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나마 이 나라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격하는 보고서를 냈느냐 이거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가짜 뉴스다. 이제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 뭐 이렇게 좀 오보 혹은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인용하고 언급했느냐. 이게 이 배경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재계 또 대한상인을 중심으로 지금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최고 50%를 적용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뭐 가업상속가에서 600억까지 뭐 공제가 되고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료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터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보고서에 잠깐 팩트체크 하나만 더 해본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1,200명이다. 재작년에요. 그리고 작년에 2,400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국세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 소위 말하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순 유출된 것은 작년으로 치면 175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175명의 기준도 10억 이상 자산가라고 일단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10억이 고액이라고
맞습니다.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것도 고액을 빼고 나면 정말 고액인가. 또 진짜 큰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팩트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팩트에 맞지도 않는 보고서는 당연히 틀렸고요. 실제 우리나라 현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대한상의가 왜 끄집어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세법 개편과 관련된 흐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말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보통은요. 예산 통과되고 바로 통과되거든요. 그럼 국회의 예산과 세법 개정안을 넘기는 게 정부가 보통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 정부 안을 확정해서 넘기거든요. 다시 그걸 또 역산하게 가기 시작하면 정부도 내년에 세법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여론 수렴이랄까요? 개정할 수 있는 이슈를 잡는 거는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4월 늦어도 5월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를 바꾸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종의 어떤 사람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재계겠죠, 재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3월 정도면 사실은 정부의 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다시 계산해 본다면 예. 지금쯤 시작해야 된다라고 타임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한상의가 사실은 상공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이긴 합니다만은 본래의 기능을 약간 도외시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상속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재벌 대주주들의 나 또는 중견그룹 이상의 회사들의 이해관계를 정부에 넣기 위해서 사실은 상속세 개편안을 내 여론화 작업이 시작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재계가 그런 여론화 작업을 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맨날 상속세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죠. 이건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네. 지적을 한 것까지 맞는데 그래서 야당이나 이런 뭐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잘못 대한상공회의소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쥐잡듯이 지금 팰 일이냐? 며칠째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막 이거 사과하고 지금. 최태원 회장은 지금 SK 회장이죠. 네. 임원진 전원 재시민 카드 꺼내고 그래서 너희들 상속세 얘기 입도 뻥긋하지 마. 재계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속세 얘기를 꺼내고 싶었다가 그러니까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이제 상속세 얘기를 못 꺼내게 되는 혹을 붙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한상의를 이제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한상의는 뭐 임원의 신임 문제라든지 또 회장이 사과를 하는 등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은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뭐랄까요. 후폭풍이 지금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아마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라든지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은 옳지 않은 팩트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예.
이번 어떤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좀 예공을 꺾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배경에 관한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 2천 명 떠났다 이런 거는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나오던 거예요. 사실 예,
거의 똑같은
않아요.
기사가 예. 사실은 작년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때되면 반복되는 그런 뉴스였다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감독원 얘기가 나와요.
네. 사실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연일 SNS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시장 안정화라든가 뭔가 좀 다잡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일단 입법 발의를 현재 하겠다고 이제 어저께 발표를 한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관련해서 금융계의 저승사자다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불법이라든지 시장의 전 저해되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들을 감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요.
네.
부동산 쪽으로 돌려보면은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뭔가 잘못됐다 그럼 국세청으로 가야 되고요. 정책은 또 뭐 어디로 가야 되고 국토부가 또 뭐 시장 조사 관련해서는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해서 사실은 시장에 관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그동안 쭉 제기돼 왔기 때문에
네.
금감원의 금융감독원의 부동산판 조직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대선 전에 공약으로도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상반기 내 입법 완료 그리고 그로부터 한 두세 달 내에 이제 조직 설립으로 봐서 최대한 지금으로 보면 4에서 6개월 이후 보면은 조직이 출범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현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하면 금융 감독원이라고 하면은 그 금융 시장이 정확하게 그 주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은행, 뭐 저축은행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증권사도 있고. 근데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럼 공인 중개 뭐 매매 이런 사무소를 보겠다라는 거지. 아니면 이게 그 사는 주체들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들춰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사찰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특히 이게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나 대출 현황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좀 우려가 좀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권력기관이 하나 생길 때 사실은 이제 조직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 반대적인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할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또 있는데요. 그 안에 사실 이제 특사경을 넣어서
예.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는 기능이 지금 현재 입법 발의 안에 보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사법 경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특사경의 권한에 따라서 금융정보가 사실상 영장 없이 노출되거나 좀 쉽게 열람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인권침해 소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지적이 하나 되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라는 명백한 뭐랄까요. 그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자 단위로 들어가면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보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소비자를 또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 하기 때문에 예. 대상 조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데 사실상 이제 부동산 감독원으로 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조금 사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 아까 말씀드린 특사경의 수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집값 담합, 예. 청약 통장 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상 이제 민간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흔히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다운 계약서 뭐 예를 들면
거죠. 다운 계약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분여회가 예전에 특정한 값 이하로 내리는 부동산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집값 담합 행위라든지 이렇게 사실상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비판은 좀 있습니다만 반면에 금감원이 하고 있는 정도의 특사경 역할과 사실상 유사하다.
예.
이 기관이 특별히 지금 뭐 보다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반론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 얘기 좀 해보죠. 5,500을 돌파했어요.
네.
또 돌파를 했고 저는 왜 또 안 산다 후회를 하고 있고 이 후회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예. 네. 야, 대단하다 일단.
네. 사실 예. 사실 저희가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만 참 많은 경제 사안이 있는데 지금 거의 몇 주간 계속 코스피 얘기는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올 때마다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어서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는 5,300 돌파했다고 저희가
맞습니다.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 또 역사적 신고가 5,522로 마감하면서 이제 5,5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코스피가 한 2.8% 정도 올라간 거고요. 삼성전자는 17만 9,6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사실상 18만 원 선에
18만 전자네요.
네, 사실상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 초에 5만 전자였는데
맞습니다. 예, 최저점이 4만 9천 원이었으니까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세 배 이상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또 한 번 기염을 토하면서 코스피를 이끌어갔고요. 좀 특징적인 모습은 그동안 조금 소외돼 왔다고 할 수 있는 금융주가 약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게 좀 그동안의 코스피 상승과는 결이 다른 모습인데요.
예.
원래 우리가 뭐 반도체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심지어는 뭐 대포 미사일까지 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배도 잘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총의 앞선 순위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떤 사이즈, 덩치에 맞지 않게 조금 선진화라고 할까요? 못 따라오던 영역이 금융이었는데요. 어제 오늘부터는 금융주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통과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동안 사실은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이자소득을 벌었는데 그걸 배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제한하는 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 주주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천명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배당도 제대로 될 것 같아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까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앞서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금융주까지 그러니까 형님이 끌어주고 동생이 밀어주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5,500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한동안 오르다가 최근에는 지금 상장 폐지 공포가 커진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정부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대책을 냈는데 활성화 대책의 그 큰 골자가 여러 개가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시총도 변변치 않고. 적자도 내고 있는데 사실상 숨만 붙어 있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좀 청소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야 남아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금융위가 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시총이 특정 구간 예를 들면 200억 300억이 안 된 회사들은 시간을 두고 정리하겠다. 퇴출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예.
자본 잠식 상태가 오래된 것도 정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개별 주가가 1,000원이 안 되는 이걸 우리가 거의 뭐 동전 한 입이다 이래서 동전주라고 하거든요. 예. 사실상 상장회사의 한 주 가격이 천 원도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동전주, 대략 이런 것들을 특정한 어떤 기간에 약간의 일단은 궤도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은 주되 예. 한 번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퇴출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를 좀 건전하게 하고 이게 막 뜨다 보면은 네. 소위 말해서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를 막아보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업이 운영된다고 볼 수도 없는 형해화된 기업들이 왜 상장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그래도 신락같은 희망이 있는데 상장 폐지된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게 되니까 기존에는 좀 민원이 좀 우려됐던 측면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이 돼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좀비 기업들이 남아있으면요. 주가 조작에 많이 활용됩니다. 다른 회사랑 합병하는 척해서 우회로 우회 상장의 루트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장 질서를 좀 많이 어지럽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금융위가 낸 이 기준에 따라서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최대입니다. 최대 220여 개 종목이 현재 해당이 되는 걸로 보여요. 만약에 개선이 없다면요. 예. 그럼 현재 지금 있는 코스닥 회사의 10%가 넘는 15% 가까운 회사가 사실상 퇴출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소간의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충격을 극복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다면 시장이 좀 클린해지는 그런 효과는 낼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대하는 시선과 우려하는 시선이 일단 동시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활성화 대책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발표가 됐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서 좋은데 물가도 같이 오른다. 특히 서울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이제 지표는 또 너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우리가 물가 지수를 내는 물가로 기준했을 때는 설 앞두고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안정세에 들어갔다라고 일단은 나옵니다. 이유는 국제 유가가 좀 낮아서 물가 통계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정화 되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설 앞두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른바 식품들 이쪽 물가가 조금 불안해요. 특히 이제 식품 중에서도 육류 관련한 물가들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뭐 조류독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표가 좋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서 정부가 이 부분에 좀 집중된 어떤 대책도 좀 마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란값도 너무 비싸요. 지금.
계란이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엄청 수입해 온다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일단 조류독감 등등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처분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른 상황이다라고 해서 수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수입으로 일단은 급한 물을 좀 꺼야 되는 상황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일단은 그래서 서울 앞두고 전통시장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카드라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니까요. 물가 부담이 조금 낮출 수 있는 정부 대책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면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펼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